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사.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을 시리즈로 쭉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 의미의 역사가 아니라 워킹, 일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의미에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따왔습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몸에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가 있고 영혼에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이 영양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 활동을 하죠. 사람의 몸은 그러합니다. 근데 사람의 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여 힘과 능력을 얻어서 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음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몸은 음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다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몸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식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무슨 필요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이것이 완전한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몸의 필요를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듯이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전체 그림입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진리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섭취에 유익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이첫 번째 서신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러죠.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 어떤 이유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의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제대로 기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태로 섭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그것을 구분해서 차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태로 섭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깊은 강도로 흡수력이 아주 강한 차원으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것이 흡수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섭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아내가 2주 전에 밭이 든 떡을 먹고 이제 체해서 한 열흘 이상 고생하고 있는데 체중이 그 사이 한 5kg 정도 빠질 정도로 지금은 이제 소소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밥은 아직 못 먹고 약간 된 그 죽을 자주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 중인데 미역국도 건드기는 그 손을 못 대고 국물만 이제 삼키는 그런 수준인데 저 사람이 그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한 3, 4일 전부터 이제 된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사람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을 소화하여 영양분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요. 동일한 사람인데 뭐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몸에 앞에 차려진 밥들은 다 먹습니다. 다 소화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분이 많이 흡수가 되고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섭취하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그들의 영혼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까? 어느 상태에 있었을까?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릴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큰 소리로 천둥처럼 웅웅 울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 흡수가 되었다는 거죠. 거부함이 없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좋은 스피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도시에서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거룩한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섭취한 그들에게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섭취하는 작업은 드물어요. 제가 관찰하고 제가 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섭취하는 작업은 드물고 귀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던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소화되기를 거부하는 음식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죠. 엄청난 내용과 위대한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유산이 되어버리는. 저와 함께 잠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함, 그것이 아우러져 있는, 그리고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 영광, 그 사실이 지금 안식이라는 그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문맥상에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특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 출애굽 세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수용하는 대신에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보고, 눈으로 보고 본 것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모세 오경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그 하나의 그 분수령, 민수기 13장 이전과 14장 이후를 가르는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뭔가를 진행시켜 오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 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 뭐 10년짜리? 주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단위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그 전에 먼저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계획을 추진시키는데 65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분의 계획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백성이 생길 거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지금은 내가 심판을 베풀 정도로 자라지를 않았어. 400년이 지날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드릴 거예요. 약속하시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65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의 역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확신시키고 난 다음에 열두 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정탐하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디스플레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결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65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열망이 지금 펼쳐지려고 하는데 그 완전히 반대되는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4장 2절의 진단에 의하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거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른 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소수 믿음의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왜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고 섭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반응한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과 갈렙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사람의 말로 받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이렇게 보상하십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때로부터 출애굽 사건,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500년이 흐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역사했을까? 여기 역사하다라는 말 에네르게오라는 표현은 영어로 에너자이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에너자이즈. 이 에너자이즈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딱 하고 켭니다. 켜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전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전기라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전기라는 힘이 가해지고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빛을 밝히죠. 똑같은 전구인데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전류가 흐르죠. Before and after.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류가 흘러서 이것이 에네르게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삶 가운데 분명히 전류가 쭉 흐르듯이 어떤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형태의 힘이 드러나요. 그 개인의 삶에 어떤 흔적, 어떤 열매가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떤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준 말씀이냐 하면 데살로니가라는 특정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마치 스위치를 딸깍 올리면은 전류가 흘러서 빛이 확 들어오듯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에 살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13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에너자이즈,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20세기 약 2000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먼저 이 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 소개를 했는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먼저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호흡을 해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남서쪽 100km 지점에 유명한 올림푸스 산이 있어요. 2919m의 이 올림푸스 산은 판테온이라고 하는 12신, 여기 뭐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12신을 모신 이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헬라 제국 전체의 종교 중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에서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신들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갈 때 포세이돈에게 뭐 절한다든지, 결혼 앞두고 아프로디테에게 결혼과 또 아이들을 선풍선풍 잘 낳도록 이런 그 축복을 위해서 아프로디테에게 절을 하고, 농사 지을 때 데메테르, 치료할 때 아스클레피우스,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도 나무를 관장하는 신 앞에 절하는, 그것이 데살로니가를 지배하는 문화, 사회, 경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직업 동맹을 길드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길드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뭔가를 뭐 장비를 소유한다기보다도 길드에서 이것을 관장했죠. 이 길드 조직마다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고, 매년 정기적으로 수호신에게 제사 드렸고, 그 길드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족이 그 제사에 참여했죠. 예를 들어서 선박 길드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선박을 공유하고 이 선박을 가지고 나가서 물질을 하고 업을 해서 이렇게 생업을 이어나갑니다. 근데 이 선박 길드 조직에 소속되면 선박과 업 장비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신전에 가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함께 제사 지내고 여사제와 몸을 썼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것이 일반 루틴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던 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핵심 구절에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전했을 것이라 믿어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그룩하니 너희도 그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룩에 대한 강조가 자주 등장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레위기 11장 45절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데살로니가 음란하고 이교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곳에 사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삶, 옛날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옛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이전에 가족처럼 지냈던 길드 조직에 속한 동료들 그들과 함께 신전에 더 이상 가지 않았을 것이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며 여사제와 몸을 썩지도 않았을 것이며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고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길드 조직에서 추방되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가 좋아하는 시편 34편 9절의 10절의 말씀을 박해가 올 것이고 박해가 일어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이 닥칠 것을 미리 예비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34편 9절 17의 말씀을 인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이와 비슷 이 구절은 아닐지라도 이와 비슷한 구약에 있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주었을 것이다. 그냥 견디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그 근거 구절을 많이 제공했을 거라고 믿어요. 시편 34편 9절 10절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사람들은 길드 조직에서 반드시 추방되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왕따가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으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수입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이때까지 숭배해왔던 각양신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와 이 만물이 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창조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부요인지, 사회적인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부요해짐을 느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지었는지 제 삶의 어떤 저자가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근거가 좀 더 많은데, 어쨌든 그러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진리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확신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 구절을,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어져서,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전류가 확 흘러서 차이를 만들어내듯이, 에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사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크리스천들에게는, 거듭난 그들에게는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물질 입자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전류가 확 흘러서 전구를 통해서 어둡던 공간에 빛이 확 발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영혼에 뭔가 힘이 확 가해지는 거예요. 직업을 잃었는데, 사회적으로 욕하고 왕따가 되었는데, 힘든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그 힘이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내 삶은 안전하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지휘자이시며 공급자이시다.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은 2024년 7월 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암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할 거예요. 영혼에 먹여놓아서 입을 통해서 이것을 디클레어 할 때, 크게 부르짖을 때 내 영혼 전체에 뭔가 지나가는 거예요. 강력한 뭔가 지나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절도 참고할 만합니다. 파워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길도 조직에서 추방되었지만 주께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께서 내 삶의 어떤 형식으로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주께서 내 직종을 바꾸도록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해서라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관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환경을 환경 가운데 아래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에서 군림하는 가운데 그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 쪽에는 무한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자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무한자원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자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이 아주 크게 엄청난 차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무한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계곡이 놓여 있습니다. 그 곳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무한 자원과 지금 이 땅을 사는 나 그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어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릅니다. 아니,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대단한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는데 어떻게요? 어떻게 성취될지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배후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어떤 식으로 문자가 될까? 우리 능력 밖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의 삶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그 결과 사회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동일한 영적 진리가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크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